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마태복음 21장 오늘 32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보죠.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종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함이 없었고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것만을 치장하는 뭐랄까 좀 종교를 장식품에다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외형만 화장만 열심히 하는 그러한 종교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속이 단지 어떤 것을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금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즉 불의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비유에서 주인은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고 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농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묘사로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38절까지를 한번 더 읽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눌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너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 비유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까지 베푸셨던 비유들 가운데 가장 날카로운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분의 최후의 경고입니다. 이 비유에는 주님께서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그들 앞에 서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지금 그들에게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데 이제 보이지가 않는 거죠.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이 비유는 이 사람들을 놀래게 했습니다. 이어서 40절로 4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라. 이제 주님은 그분 자신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비유하기 위해서 그들의 관심을 구약 성경으로 돌리십니다. 42절, 43절 보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주님께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꾸어 표현하신 것은 흥미있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나아올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을 미리 계산하고 준비를 갖추시는 시기에 여기서 좀 더 폭넓은 용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서 빼앗아 교회에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나라는 뭐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말씀하는 거죠. 44절 보시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반석이시며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고린도 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이 은혜의 날에 구원받으러 그리스도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시에 내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때 주님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심판의 돌이 되실 겁니다. 아니 그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요 말씀이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34절, 44절로 45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보시면 아하 구약에서 의미하는 말씀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리라고 봐요. 다니엘서 2장 34절 그리고 44절에서 45절을 참고해 보시죠. 자, 다시금 마태복음으로 와서 21장 45절을 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제서 깨달아요. 그들은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에는 불행하게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특별히 교회에 속한 자들을 위해서도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죄송하지만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말이죠. 답답한 거죠. 46절로 가볼까요?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결의했지만 그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는 무리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세례요한도 그래서 못 죽였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잡으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치니까 그것을 잡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우매함들을 이 사람들은 버리고 있어요. 아니 그걸 앞에서 바로 보면서도 이게 못하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마태복음 21장을 마치고 22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는데 앞에 마태복음 21장의 마지막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해서 그랬던 것이죠. 이제 22장은 우리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먼저 그들에게 어떤 혼인잔치를 베푼 왕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를 위해서 주신 가장 훌륭한 비유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기 다시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짧은 단어를 통해서 우린 예수님께서 계속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언급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21장에서 22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여기서 어떤 임금은 누구겠어요? 성부 하나님을 가르치시죠. 자기 아들을 위하여,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이전에 두 비유에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이제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과 평행을 이룹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강조점은 이 세대가 어떻게 그리고 왜 시작하느냐 하는 것에 있지 않고 마태복음 우리가 여러 장에서 살펴보았는 대로 이 세대의 종말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은 계속 21장에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서 어떤 임금이 성부 하나님, 자기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을 볼게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제 혼주께서 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 초대를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선지자들도 구약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자들이었습니다. 4절 봐보세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러나 응답이 어땠어요? 5절과 6절입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그리 이스라엘의 거절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를 포함하여 그분의 사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어서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코 AD 70년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8절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초대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변화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온대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참 뭐 분명히 나타나게 되죠. 9절과 10절을 보시면 더 확실해요.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노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러나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십시오.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여러분 그 예복이란 무엇일까요? 왕의 초청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왕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복 착용이었습니다. 그 예복이란 절대적으로 구원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의이고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가된 의의를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예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이어서 12절에는 가로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유구무원이라고 하는 말씀에 유의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이 유구무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13절과 1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예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 그것을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왕의 초청에 응하셨다면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대적들은 주 예수님을 향해 최후의 맹공, 최후의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헤롯 당원들이 맨 먼저 올 것이고 다음은 사두개인들이 오겠고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가능한 한 신속히 그분으로부터 벗어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과의 마지막 단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장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이제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접근해 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 옵니다. 그리고 이어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에 관한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얼마나 놀랍게 대답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신성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사실 그들 자신들의 입장과 관련되는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분에게 접근합니다. 그들은 정치적 한 분당으로서 헤롯 왕가를 옹호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굴레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왕가에 속한 자들의 뒤를 보살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 당원들은 아주 정치적인 성격이 농후한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종교적 분파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그들을 이용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다수가 또한 헤롯 당원이었을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주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도록 선동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15절로 17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자신들을 당신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게 되고 그러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되시며 우리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보면 이는 하나님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 번 바치는 것이 가능치 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주님의 의견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답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함정에 빠지려는 한 계획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분이 아니다. 너희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 먹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고발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었다면 또한 만일 그분이 그렇다. 너희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 라고 또 말씀하셨다면 이 옳지 못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반역자로 그들을 몰려고 할 거란 말이죠. 아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것을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꼼짝없이 함정에 빠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 두란노 컬러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 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0-0460, 320-0460번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